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또 돌보아 주셔서 저희가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각자 있는 곳에서 지키시다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또 마음에 주님의 진리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하셨는지 되짚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네요. 여섯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난번에 다 못 끝낸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저희가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아마 4장, 원래는 15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4장 1절부터 6절까지 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예, 홍정희 교우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하면서 지난번에 얘기 나오기 시작했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이제 빛이 나서 백성들이 감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고 했죠. 몇 가지 묵상을 해보게 되면 바울은 새 언약의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신 그 사도란 말이죠. 이제 새 언약의 사도인데 옛 율법 언약과 새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의 모습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고 자유를 누릴 것에 대해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 율법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고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언약이죠. 근데 이 두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 언약이 바뀌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해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옛 율법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새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둘 다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은혜 언약 백성들인데 그 방법이 그 은혜 언약을 체험하게 되는 방법이 모세 언약에서는 율법, 새 언약에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를 의로 덧입은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 당시에 옛 언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없어질 것의 영광에 사로잡혀 주목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건을 얼굴에 썼다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나서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물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라도 하지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거 자체가 간접적인 눈으로 만난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빛이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눈으로 본 거죠. 아,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그것을 보아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모세가 그러면서 그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썼어요. 그 영광을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것은 제가 조금 해석을 한 건데요. 장차 없어질 것의 영광에 사람들이 마음이 사로잡혀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보통 이해할 때는 그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수건으로 가림으로 해서 그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광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받은 그 영광은 장차 없어질 것에 대한 영광이란 말이죠. 여기서 장차 없어질 것은, 이것은 그 율법 언약을 얘기합니다. 율법 언약. 그래서 율법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맞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그 은혜 언약을 전달하는 그 방법 자체가 영원히 계속될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은 결국 수건을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세의 의도 속에는, 수건을 덮어쓴 의도 속에는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율법 언약에 있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셋업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에는 반대가 된단 말이죠. 바울은 이 수건이 출애굽기 시대에서만 모세의 얼굴에 씌워져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시대에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안고 있다고 해요. 약간 그 비교가, 누가 수건을 씌우고 어느 사람이 그 수건이 덮여진 것을 보느냐가 약간 바뀐 것이 여기 좀 복잡하게 있긴 하지만, 가운데 이 수건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에 좀 저희가 포커스를 한다면 약간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수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을 막는 이 수건은 출애굽기 시대에서만 모세의 얼굴에 씌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 언약 백성이 직접 보게 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그 수건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막는 그런 수건. 근데 그 이유는 그들, 즉 소위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이제 hardened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수건은 예전에는 모세의 얼굴에 덮여져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 잠깐 이해되시나요? 수건은 맨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 얼굴에 뒤집어 섰었어요.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수건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바라볼 수 있었던 영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간접적인 모습이 모세의 얼굴에 비춰져서 나는 그런 빛남이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모세가. 근데 결과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수건이 그 수건이 가리고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 여기서는 모세 율법을 위해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건 이번에는 어디에 덮여 있냐면, 자기들의 눈앞에 또는 자기들의 마음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예, 장로님과 박미영 교님 이해되시나요? 방금 들어왔는 머리. 그래서 두 분 위해서 여러분 다른 분 다 이해하시는 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수건이 있어요. 저 여기 수건이 있으면 좋겠는데 수건이 있어요. 수건은 가리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처럼 가리는 거예요. 뭘 가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내버려두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접적인 모습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내려왔어요.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인 지금도 아직까지 언약 백성의 소위 언약 백성에 불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수건이 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신약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는 예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제는 접할 수 있어요. 근데 뭐에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수건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속에?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일이 막혀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영적인 의미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가리키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했던 규례들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와 갈라디아서가 저희가 좀 이렇게 하필이면 또 같이 비슷한 시기를 공부하고 설교 듣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그런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율법을 따라가려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가리키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걸 방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옛날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모세 율법이 진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영광스러운 무엇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그 똑같은 모세 율법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수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수건이 들어져 있다는 게. 예전에는 일부러 수건을 드렸는데 지금은 수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없어질 것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이 성령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는 수건이 걷어지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어떤 자유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될 수 있는 자유함. 다시 한번 보자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얼굴에서 보지 못하게 수건이 막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자유하게 하는 성령을 보내신 후에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수건을 걷어내시고 새 언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좀 보면, 그러므로 새 언약을 통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물론 죄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더욱 가까이 친밀히 바라보고 경험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 백성은 예전처럼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아무나 못 나가고 자주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배울 때 당연히 경험하는 경외하게 됨을 제외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풍성하게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자유함을 뜻한다. 이 말은 약간 좀 길게 썼지만 이해되시나요? 이제는 두려움이라는 게 주님께 나아갈 때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만나게 될 때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경외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외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에 대한 형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풍성하게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자유함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지금은 가능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불가능했고 수건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수건을 제거하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모세가 그 옛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배웠을 때에도 그 영광이 얼굴에서 빛난 것보다 훨씬 더 친밀히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간단한 것이긴 한데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요거 즉 그 이것을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여기 혹시 마음속에 드는 질문들 혹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 없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질문 없어요? 일단 수건의 역할은 뭐예요? 수건은 왜 수건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가리는 것. 근데 수건이 무엇에 덮여져 있다고요? 모세의 율법 위에 덮여져 있단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볼 수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오면 성령 안에서 그 수건이 거쳐지는데 없어지는데 지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그 수건을 벗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영광을 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음을 받고
네.
죄에서 벗어난 것을 벗어난 그 언약 백성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건가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건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읽을 때 수건이 그것을 가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마치 그것이 아닌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믿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지 못하거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좀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 네가 복음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그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대답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에 따라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포트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왜 안 되냐라는 걸 설명하면서 바울은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너희가 마음에 아직도 수건이 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과 비판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 한 가지 더. 네.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네.
그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요?
아, 비슷하죠. 왜냐하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그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신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그 배리어가 장애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수건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 백성은 더 이상 수건을 드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하고 그 다음 걸 볼게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의 이해로 성령의 역사로 자유하게 함을 느끼는가?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알고 누리게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포함합니다. 모세일보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의 이해로 성령의 역사로 자유하게 함을 느끼는가?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알고 누리게 되는가? 요즘 어떠세요? 성경 읽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세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나요?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하시는 윤수연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가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연히 오늘이 미국 온 지 24년이 된 날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 와서부터 바로 제가 개신교를 이제 그 전에 천주교였다가 오자마자 개신교에 이제 오게 됐는데 뭐 미국인 교회로 해서 또 이렇게 한국인 교회 예전 교회로 쭉 오게 됐는데 요즘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 삶 속에서 가장 그게 귀결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정말 느끼게 돼요.
자유함이 있다는 걸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말씀을 만난 것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요즘에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그 전 주일에도 말씀하신 중에 그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상황이 힘들 때에도 전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알고 오늘 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저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게 이제 세상 용어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거고
네.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하면은 그 복음의 힘에서 얻게 되는 자유함을 제가 분명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오히려 감사하고 제가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늘 기쁜 거죠.
네. 네,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방금 윤선미 교수님 말씀하신 비슷한 얘기를 교회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막 하면 좀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체로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뭐 기뻐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세뇌를 단체로 당했거나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떠한 목사나 어떤 한 무브먼트나 그런 데서 막 사람들 휘어잡고 이단이 보통 하듯이 그렇게 한 결과로 보기에는 이게 너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대단한 목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패턴적으로 반복적으로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감옥에도 막 들어가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 기쁘게 순교를 당할 수 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자 자유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기쁨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좀 윤선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색깔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게 그런 일들이 이 신약의 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나는 정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완전하게 늘 기쁘고 오늘 다들 기쁘셨나요? 오늘 윤선미 교수님 말고도 기쁘신 분 계신가요? 오늘 기쁘셨는 다 항상 늘 기쁘지는 않잖아요. 저는 오늘 어제 오늘 안 기뻤다가 이제 기쁘거든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나는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 특히 모세 율법을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그 모세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보고 있는가. 내가 특히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거 말고 모세 율법을 뭐 레위기나 신명기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 요즘은 느끼시는 때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윤선미 교수님 계속 끄덕끄덕하시지만 다시 시켜드릴 수는 없어서 다른 분이 고개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혹시 모세의 율법, 구약을 읽을 때 거기서 복음을 가리키는 것을 요즘 볼 때가 종종 있다. 예, 지난 두 주 동안 제가 막 돌아가면 시켰더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나중에 제가 많이 죄송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번째 질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점점 영광스럽게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이 말씀은 여기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점점 영광스럽게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변화하는 걸 느끼세요? 어느 날 또 어느 주간 어느 해는 막 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가 방해하는 걸 느낄 때는 있으세요? 나만 있으면 나 잘 영광스럽게 변하고 있는데 아들이 나타나서 아들이 나타나서 방해할 때가 있다든지 아, 또는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영화롭게 변하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교우가 있다든지.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자리가 너무 좋은 게요, 목사님.
네.
저거를 이렇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거기를 잘 이렇게 넘어갈 때, 견뎌낼 때, 그 뒤에 오는 또 기쁨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일주일이 되면 또 이거 뭐 대가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감사해요. 그 어떤 제가 만약에 집에 가만히 혼자 있다면 뭐 어디에서 그 테스트라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거를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뭐 매 순간 그런 것을 이렇게 부득기니까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이렇게 넘길 때마다 감사한 것 같아요.
직장이나 여러분 살고 있는 환경에 예수님 믿는 것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게 나의 믿음의 시련 주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그래서 이 적용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건데요. 특히 그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하고. 그래서 오늘 좀 시간 남은 반의 시간을 아마도 이 1절부터 6절까지 4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거 좀 볼게요. 이것은 이다은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그러움의 일을 버리고 배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쭉 같이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볼게요. 바울이 자신을 이 새 언약의 복음 선포의 직분자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새 언약의 복음 선포를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그 복음 선포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복음사역자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가 지금 복음사역자로 섬기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물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굉장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해서 사실은 내쳐야 하는 그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그에게 복음사역의 그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자신은 자신이 무엇을 그러니까 이 복음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자신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이 돼도 사역 중에, 복음사역 중에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이, 고린도 교회 상황 잘 아시죠? 지금 바울 정말 사랑하다가 막 거기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바울 막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 있다가 최근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많이 회개했지만 아직도 대적하면서 남아있고 대부분은 다시 바울 받아들이고 이런 복잡한 상황. 교회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도 또는 예전에 그를 사랑하던 교인들이 지금 그를 대적하고 그가 가르쳤던 복음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어도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가 시작한 복음사역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는 괜찮은 거예요. 그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사역의 대상인 교인들이 그를 어떻게 대할지는 전적으로 자기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이 복음 사역을 여러 교회들에 다니면서 하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그 확고한 쉽게 다치지 않는 감정적으로 상을 있지만 그 이 사역의 정체성에 대해 굉장히 분명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가 노력하는 건 뭐냐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실하고 있었고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짓 사도들처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는 방법이나 속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의 정치적인 방법이나 다른 미혹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들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는 방법이나 속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오직 진리만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진리를 선포하면서 각 사람의 양심에 자신의 복음 사역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광고 어떤 약 광고를 하든 어떤 제품을 광고하든 딴 걸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뭐를 의지하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진짜다. 라는 것으로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만 이제 사역의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승부가 나냐면 각 사람의 양심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대로 수건이 벗겨졌을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들을 것이고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이 복음에 다 달려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만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수건이 마음에 씌워져 있는 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그 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아직 성령이 그 수건을 벗겨내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근데 그것을 바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의 실체를 사탄이 그 마음을 가리웠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수건을 이렇게 들이부어서 못 보게 하는 것은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이 그 마음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그 중에 세상의 신이 이거 사탄이죠.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선 약간 여기 한국말 성경에서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문에 보면 요번 마지막에 함인 요 자리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바로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굴에 비치는 그것을 못 보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꼭 해요. 그거를 보자면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보며 가리는 수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던 것과 유사해요. 지금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는 성령의 역사로 수건이 거쳐져서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만 포커스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수건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보라고 내놓는 것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주 대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 복음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주 대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 대신 것을 말하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종이 된 것을 말한다. 쭉 한번 볼게요. 바울이 전하고 있던 복음은 저희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복음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해라라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런데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사건인데 사실과 사건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울을 비롯한 언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되셨는지를 또 얘기를 복음이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복음은 바울이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게 된 교회의 섬기는 자가 된 것을 복음은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거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모세 율법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니 이런 식으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명령일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닌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사건들이에요. 구속의 사건. 그런데 그 구속의 사건을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수건을 들였던 사람이 수건이 없어져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서 복음을 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그 사건이 이랬다,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란 거야, 그죠?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신 이 구세주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도 하여금 나의 삶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걸 경험한 동시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누군가?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설명하죠. 복음 사역을 하게 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종이라는 것을 이 교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이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같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때 결론적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또 비춰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와 친밀히 교제하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게 돼. 빛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였던 모세의 얼굴에 반사적으로 비치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떻게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영광의 빛,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그 반사적인 빛보다 지금 복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뛰어난 거예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였던 모세의 얼굴에 반사적으로 비치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창조하신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빛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성취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을 통해 그 빛을 보면서 빛이라는 것의 의미와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 일단은 놀랍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기훈 교수님 여기 잠깐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하시는데.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가 이제 이해가 가고요.
네, 네.
저도 이제 저기 목사님 말씀하심으로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었어요.
네네네네.
전에 이제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태양빛이 아니고 그냥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네.
빛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빛으로 오심을 위해서, 이거는 제가 옛날이지 뭐, 공부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묵상을 하면서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도 예수님의 빛으로 오심을 인해서
네.
우리가 수건이 바뀌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네네네.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네. 모세의 옥의 성령은 모세가 썼잖아요, 무소경을.
네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로
네네네.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잘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에서
네네네.
설명해 주셨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수건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네.
창세기 저희 일장에서 첫 번째 날
네.
빛이 있으라 그거는 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네.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 네, 네.
하나님이시지만은
네.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오시면서
네.
우리의 가려진 모습에 여지지 않았을까 그 네.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네. 지금 목사님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거 무슨 말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 여기 나오는 부분이나 다른데 나왔을 때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 요한복음에서 빛을 얘기하든 여러 가지로 그 성경의 저자들이 소위 말하는 성경신학적인 설명을 막 하는 것들을 아마 들으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따가 적용 질문 나누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만, 그때 제가 도전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소위, 신학적인 사고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딱 깨닫게 되는 그런 그리스 사람들 유레카 그랬잖아요.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도전 드릴 거는 그게 어떻게 맞느냐 그게 맞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확신의 근거를 찾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일단 바울은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자면 몇 가지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저하고 몇 분만 좀 같이 계셔주세요. 같이 계시면서 말씀도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일단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피터 형제님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시켜도 피터 형제님은 부담 없이 시킬 수가 있죠. 그냥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선포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 형제님. What should the church proclaim all the time?
Proclaim the gospel?
Gospel. 복음.
So, yeah. The gospel, the true gospel. Yeah, the only what we see in the Bible I guess all God's inspired word and then seeing it as how even in the Old Testament it speaks to Jesus.
Okay.
Allowing us to see him, how this is the story of the fall of man and how, you know, God's love to save sinners is answered with his son, Jesus.
Yes.
It was said so even in Genesis.
Right.
So we should always be pointing to the gospel and how, you know, it's about us as a fallen humanity, God creating the way for us to be reconciled to him.
Right. So you're saying we should always preach God's word, which from Genesis to Revelation always points to the gospel, Christ's gospel,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항상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But the second part is right there, right? So Peter, if you want to go ahead with that.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If somebody, so there's a church that preaches the gospel all the time. But in that church comes some people, but they don't like that. They don't accept it. They don't respond favorably.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막 하는데 그게 좀 싫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what should the church or church leadership do and respond to those responses?
Yeah, I mean. We should definitely, the goal is to teach them the gospel.
Mm-hmm.
The goal is that they would accept it as a truth, and that they would see that Jesus, that only the gospel that talks about Jesus as our Savior is, you know, that he's the only way to eternal life. They have to believe that. And if they refuse to believe it, I guess the problem lies in like what they start to do if they do not, if they refuse to believe it, if they want to, you know, because then I think at that point we get into like some of the church discipline and approaching them and talking to them, yeah, about how, you know, yeah, I think that's quite a difficult answer.
Right. 이건 저기 그 피로 형제의 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topic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막 하나님 말씀만 하는데, 교인들은 그걸 다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지상에 있는 교인들은. 교회의 교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는,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예전에는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막 안 받아들인 사람이 일어났을 때 막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걸 보고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그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좀 방법을 다르게 썼는가? 아니면 계속 복음만 전했는가? 아니면 계속 복음을 전하되 뭔가 좀 다른 입장을 취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꽝꽝 때렸을까? 그것을 실험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근데 살 좀 뒤집어 보면요. 그러면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선포한다는 그것이 정말로 순전한 복음인 것은 어떻게 보장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설교 말씀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거라고 믿으시면은 설교 전할 때마다 막 은혜가 넘치고 막 다들 표정이 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비춰보니까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 막 기쁘시고 막 더 듣고 싶고 그러세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렇지 않은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순도 95%였다가 갑자기 75% 떨어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무슨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말 순전한 복음인 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모든 사람들 간에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그렇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아카시아 껌을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갑자기 세대 차이가 확 느껴지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초코파이를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아, 좀.
먹어봤죠.
예. 근데, 그 맛을 보는 거하고, 겉표지에 초코파이라고 적혀 있는 거하고, 초코파이인 거는 알지만, 그 맛을 진정으로 알게 돼. 초코파이 맛이, 아, 이 맛이구나,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맛을. 네.
그런데 글쎄 그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 성품도 다르고 또 어떤 그 배경도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항상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가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네. 성경 찬송하면서 울을 때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역사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은 옳은 같잖아요.
느낌은 그렇죠? 다르지만 그 일어나는 사건인 구원은 같다.
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죠. 네. 이거 누구나 공감하고 좋아할 만한 초코파이냐 아니면 똑같은 실란츠로고 고수인데 느끼는 사람들 다른 이런 것도 있고요. 몇 가지만 더. 복음의 선포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양심에 선포한다는 것은 언제 느끼는가? 매 주일 예배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옆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공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그냥 아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내 양심을 찔러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의 사건 역사 진리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인볼브해요. 나를 잡고선 막 뒤흔들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지금 오늘 그냥 별뜻 없이 별생각 없이 교회 왔는데 그날 말씀이 콱 찔러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하고 너 이렇게 사면 안 돼. 막 지금 교회 나가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이러면 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너무 두려워요. 내 양심의 복음의 선포의 말씀이 찔러가지고 양심에 선포한다는 것은 그렇게 느끼시는 때 있으신가요? 그렇죠.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다 끝나는 반에 질문만 잔뜩 했는데요. 좀 일단 읽어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있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교회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만 하고 있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 예수님 우리 주님하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 믿게 되는가?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전도 사역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느끼게 됐던 게 있었는데요. 교회 밖이 아니고 전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포가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있는지도 너무 중요한데 선포가 되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초이스가 있잖아요. 거기 계속 앉아서 들으려면은 거기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복음이 클리어하게 들리는데 주님으로 안 섬길 거면 거기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위선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에 위선적이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선 안 믿는 모습으로 모여있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있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복음 선포되는 복음 자체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가는 각 사람의 양심에 복음이 찌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국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있다면 이거 바울이 말한 거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자신들을 섬기는 종으로 보게 되는가. 그게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이제 복음 사역자들은 저 사람은 종이야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예수를 위하여 교회의 종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그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위로를 너희가 위로를 이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너희가 위로받는다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너희가 그 나의 고난 때문에 일어나는 위로의 수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바울이 그걸 바꿔요. 이렇게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너희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위로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고난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고난의 위로를 받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똑같은 비슷한 다이내믹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복음사역자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사역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인들에게 종이에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교인들도 자기들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넓은 의미에서 복음사역자인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교인들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종됨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지식을 통해 보고 느끼게 되는 영광인가?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얘기를 할 때 정말 예수님을 그날 말씀드리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 많이 지나갔는데요. 저 질문만 좀 많이 드렸는데 약간 저희 마음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과연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정상적인 역사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했습니다. 네, 제가 일단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드러나는 그의 확신과 담대함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는 엄청나게 힘든 교회에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또 저희 교회에도 같은 복음이 선포되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런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서로에게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번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